기도 하고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도 쌀쌀한 일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연초에 또 저희들에게 이런저런 여건으로 또 인도하셔서 예배당에 주님 함께 모여 예배의 단을 쌓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고 또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주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몇 마디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하며 나누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 이룸이 되고 또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원근 각처에서 달려나온 주의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또 이후에라도 접촉하는 자들에게도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 시간 그 곳에 함께 계신다 하였사오니 이 시간 이곳에 함께 계심을 믿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6편 말씀 눈물의 탄식을 들으심. 그러게 제목을 붙여봅시다. 눈물의 탄식을 들으심. 다윗의 시 옆에 표제어도 히브리어 성경에는 1절로 나와 있는데 표제어도 사실을 증거한 것이라고 그렇게 정통 유대교에서 인정하고 또 우리 개혁교회도 정통 유대교의 견해를 존중합니다. 다윗의 시이며 영장 메나체아크라는 영장이라고 번역한 말은 찬양대장 혹은 찬양대 지휘자 이런 뜻이라고 보이는데 즉 찬양대장을 위해 현악 스미닛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덟 줄 현악기 사전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악기도 줄임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여덟 줄로 된 현악기를 스미닛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예, 현악 스미닛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는 운율이 좀 있어서 노래처럼 부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시편가 그런 찬송도 있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그린빌이라는 곳에서 마지막 과정하면서 거기에 자유장로교라고 하는 북아일랜드 계통의 교회에 예, 거기는 그 교회밖에 마땅한 교회가 없었습니다만은 참석하는데 잘 못 알아듣는 영어지만은 그래도 거기 참석을 거기 있는 동안에는 우리 가족들이 참석했었는데 거기는 시편가도 부르고 그래요. 찬송가도 물론 있고 시편가 솔터리라고 그러는데 그 참 재밌더라고 해서 한 권 사서도 사갖고 와 있는데 시편가가 위에는 시편 쭉 시편이 거의 다 있는 것 같은데 시편이 있고 또 밑에는 곡이 있어요. 찬송가가 두 개로 잘라져 있어요. 그래서 시편 오늘은 몇 편 그리고 곡은 몇 번째 곡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편 펼쳐놓고 곡도 거기다 펼쳐놓으면 그걸 맞춰서 얼마나 잘 부르는지 우리 찬송가처럼 친절하게 곡 밑에 가사가 있지도 않는데도 시편 가사를 보면서 밑에 곡에 맞춰서 노래들을 잘 부르더라고요. 시편가를 그렇게 부르는데 시편에 곡을 붙여서 부르는 거니까 좋지요. 그건 아주 가사를 아무 사람이나 그 가사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진짜 은혜로운 가사도 많지만은 이거는 찬송가가 아닌데 싶은 가사도 있어요. 우리 찬송가 속에도 있어요. 자유주의자가 쓴 김재준 씨, 홍현슬 씨 이런 분들의 그 가사도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거는 이거는 찬송가 가사 그로서 가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없지 않은데 그런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니까 시편에다 곡을 붙이면 제일 좋지요. 좋은 그런 찬송이 분명합니다. 시편가도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찬송이고 개혁교회가 그것을 많이 불렀던 솔트리는 칼빈이나 그 유럽의 개혁교회들이 많이 불렀던 찬송이고, 그리고 이제 현대적인 찬송도 우리가 시편가만 옳다 그런 생각은 좀 치우쳤다고 보고, 시편가도 우리가 부를 수 있고, 또 그 이후에 오늘 시대에도 얼마든지 찬송을 우리가 좋은 작곡가들이 좀 작곡하고 작사하고 그러면 좋지요. 김홍전 박사라고 우리가 그 목사님 저기 그 성약교회인가 하는 교회 목회를 하셨던 분이죠. 그런데 그분은 본인이 그런 찬송가 작곡 작사 같을 해서, 제가 언제 한번 그 성약교회 그 서울역 부근에 있는 교회 참석해서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본인이 직접 피아노 치면서 그 회중들이 찬송을 부르더라고. 본인이 작곡한 찬송이죠. 작곡 작사한 거 좋더라고요. 그런데 좀 쉽지는 않은 곡들인데 그렇게 부르는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1절 2절 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긍휼이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시고 악령으로 고통당하게 하신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악기를 연주하는 소년을 불러온 것이 다윗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악기를 연주하면 사울의 그 악령의 그런 역사가 좀 작아져서 좀 안정을 얻기도 하고 그렇게 됐다고 사무엘서는 나와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보면서, 와, 참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지만은 저렇게 악령의 활동으로 저런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런 것을 보면서 느꼈겠죠. 하나님의 진노가 참 무서운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그를 징계하지 마시기를 오늘 시편에서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진노에 사울처럼 되지 않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에 떨어지,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의 손에 떨어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몸이 수척하며 쇠약하고 뼈가 떨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긍휼과 치료를 간구합니다. 자기가 몹시 심신으로 쇠약해져 있어서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긍휼로 그의 몸의 연약을 치료해 주시고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부족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는 그에게 무엇을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참 부족한 자들이니까, 넌 안 돼, 너가 나한테 와서 뭘 구한다고 그래, 그리고 하나님이 물리쳐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가 부족하지만은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고 나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의 긍휼로 우리를 받으시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는 거죠. 3절 보십시다.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는 사망 중에서는 원문에 이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없음이오니 이는 하니까, 왜냐하면 왜 이렇게 구하냐면 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주께 요청 드리냐 하면은,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음이오니 음부에서, 여기 음부 쇼월이라고 하는 이브리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무덤이고 두 번째는 지옥입니다. 지옥이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쇼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음부라는 말을 볼 때 옛날 킹제임스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31번 절반은 무덤이라고 번역했고 31번 절반은 지옥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아예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 쇼월이라는 단어를 둘로 grave 아니면 hell 아예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봐서, 아,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그러니까 성도들이 쇼월에 들어간다 그러면 무덤이죠. 지옥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악인들이 죄를 지으면 쇼월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건 지옥입니다. 그죠? 악인들이 죄를 짓고 무덤에 가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두려움도 아니에요. 성도들도 죽으면 무덤에는 가니까. 그러나 악인이 죽으면 시올에 간다. 그럴 때는 이건 아 지옥이로구나.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구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이제 하는데 여기는 아마 무덤이라고 우리가 보면 좋겠죠. 무덤에서 주께 감사할 자 다윗은 죽으면 무덤에 가지 지옥은 안 갈 것입니다. 무덤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읽으면 되겠죠. 다윗은 자신의 영혼까지 심히 떨린다고 말합니다. 심령의 두려움, 심령의 두려움은 몸에 연약 못지않은 문제이지요. 또 그의 고통은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것은 매우 지금 기다리기에 지금 힘들다는 말이죠. 계속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금방 도와주는 것 주시는 것 같지 않고 오래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될 때 나오는 표현이죠. 어느 때까지니까 마치 파선당한 배의 선원들이 구조 신호를 보내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 SOS, SOS를 치는 거니까 SOS 예, 신호를 하면서 빨리 예, 119 예, 우리 해경들이 와서 좀 도와주세요. 옆에 있는 주위에 배들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하고 신호를 보내면서 구조 요청을 하듯이 다윗은 그의 연약 중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다윗과 함께 계셨고 그를 지키시고 도우셨으나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곁에 계시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그를 떠나셨음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렇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과 늘 함께 생활하는 자는 이렇게 주여 오세요 그러지 않고 주님 옆에 계신데 늘 주님과 대화하면서 예, 지나게 되겠지요. 주님 큰일 났어요. 예,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빨리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지. 주여 돌아오소서. 주님이 어디 가버렸습니까? 어디 간 것처럼 느끼는 것은 주님과의 이런 괴리, 간격이 있는 것은 그 자신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생기는 현상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특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그가 우리를 구원하셔야 할 이유가 도무지 없습니다. 그의 공의뿐이라면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중단과 하나님이 노하셨다가도 이제 그만 됐다 그만할게 그만하고 중단하고 혹은 마침이 이제는 내가 진노를 끝내노라 진노의 중단과 마침이 있고 우리의 구원과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제 너를 도와주마 건져주마 회복시켜주마.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한 이유는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그가 죽으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으며 무덤에서 주께 감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그의 육신을 두고 하는 말이죠. 사람이 죽어 몸이 무덤에 묻히면 그 몸은 의식이 없는 시체에 불과하므로 하나님을 기억할 수도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영은 하나님께로 갈 것이지만 그 지식이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도 아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다윗이라는 그 인간은 영은 떠나가지만은 그 육은 무덤에 묻혀 있으니까 그 육은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거나 찬송하거나 감사할 수 없죠. 그가 좀 더 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에게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좀 더 섬기며 찬송하고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는데요. 성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사야서에 말씀하기도 하고 우리가 신앙 고백서나 또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제1문답에 말하는 대로 사람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송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사람의 성도의 삶의 목적은 단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고 땅 위에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어디 좀 놀러 갈 때도 실컷 놀러 가고 먹을 것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거 다 옷도 좀 예쁜 옷 많이 사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면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면 누릴 수도 있고 그거 없어도 별로 그렇게 불행하지 않는 그것은 오히려 작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야 되죠.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표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땅의 삶이 뭡니까? 궁궐이나 초가나 초가상가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가 그런 가사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행복해요. 행복해요. 우리말로 된장찌개 김치찌개만 그려놓고도 서로 사랑하면 행복이 있고 그렇지 않고 밥상에 모든 고기 반찬과 뭔가 좋은 것들이 가득해도 매일 다투고 하나님 없이 살면 불행한 거잖아요. 부잣집이 꼭 행복한 건 아니에요.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약이나 먹어야 겨우 잠을 이루면서 밤을 지새고 부부의 갈등, 가족들 간의 갈등, 형제들 간의 싸움, 다툼이 있는 부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그런데 있죠. 행복지수가 부유한 나라에서 높은 것이 아니죠. 우리나라도 꽤 잘 사는 나라라고 알려져 있지만은 자살률은 세계에서 1위가 아닙니까? 그리고 행복지수가 높지 못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가난한 나라도 행복하게 여기면서 사는 나라들이 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돌리는 것이 성도의 삶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찬송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그냥 제가 이런 고통 가운데서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을 보십시다.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다윗은 지금 심한 고통의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는 탄식함으로 곤핍하다고 표현합니다. 그의 심령은 답답하고 괴로워 신음하며 한숨 지었고 몸도 마음도 피곤하며 지쳤습니다. 아직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됐겠죠. 아 그렇게 된 사람도 있어요? 아 그러면은 다윗과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그러나 크고 작지만은 조금 나도 굉장히 힘든 일이 많은데 힘든 일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죠. 나이가 좀 들면 몸도 마음도 약해지니까 더 그렇고 모든 환경이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집집마다 없는 집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자는 그러잖아요. 교인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신방은 잘 안 하고 그렇지만은 또 새해는 올해가 이제 새해가 됐는데 신방을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하는데 신방을 이전처럼 하기는 어렵고 개인 면담을 한번 원하는 분들은 주일날마다 면담이라도 좀 해야겠다 이 생각을 일단은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형편 제가 이제 많이 신방을 해봐서 알잖아요. 대부분 새로운 교인들은 혹 잘 형편을 모르지만은 기존하는 오래된 교인들은 신방을 벌써 여러 번, 10번 이상들을 20번, 제가 28년, 지금 29년째 되니까 신방을 많이 해서 대충 형편은 알잖아요. 아, 형편 모두들 집이 어려운 사정이 없는 집이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 이제 목회는 그런 것이니까, 영혼들을 살피는 것이 또 직무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할 수가 없지요. 모르는 사람도 덜어 있기는 하지만은요. 다윗은 이렇게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또 그는 밤마다 여기 보면 밤마다 즉 여러 날들을 많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호소하였다고 말합니다. 그의 침상과 요는 밤마다 많은 눈물로 적셔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게까지 한 사람들 많지 않겠죠. 날마다 너무 속상해서 날마다 울어가지고 눈물이 여러분의 침대를 적시고 대깐 요를 막 축축이 적시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걸요. 다윗은 그런 심각한 고통 가운데서 괴로운 눈물을 흘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다윗까지 가지는 못해도 약간 고통이 있으면 그래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다윗은 이보다 훨씬 더해서 아니 예수님 생각하면 그보다 몇십 배 더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조금 낫죠. 그의 고통, 다윗의 고통은 매우 컸습니다. 또 그의 눈은 근심으로 인해 쇠해졌고 그의 근심은 그의 많은 대적자들을 인한 것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통의 내용을 지금 말하죠. 특별히 그의 고통은 몸도 마음도 지금 약해 있지만 그 원인이 대적자들이 다윗을 해치려고 하고 다윗을 악하게 비난하고 그래서 악한 비난이 참 마음 상하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악플이죠. 사람들이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은 아 뭘 하나 대접을 안 하더라도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좀 되기도 하지만은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야 그 말을 말하면은 어휴 그 소리 들으면은 속이 몹시 상하죠.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나쁜 사람 왜 나쁜 사람이야 나쁜 이유가 뭔데 묻고 싶지요. 아니 도대체 당신은 뭔데 그렇게 나쁘다고 말해. 나쁘다는 말 그 옳은 말인지 한번 나랑 얘기해 보자. 그것이 옳은지 그런지 그런 말 틀린 말 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잘 알지도 못하는 말 갖고 또 말해도 안 되고 뭐가 나쁜데 그러고 얘기하고 싶겠죠. 그렇게 다윗을 비방하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이 정당한가요? 사울이 왜 죽이려고 하면 다윗이 뭘 잘못했는데요? 성경은 말하기를 다윗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울 앞에는 하나님 앞에 비록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은 사울 앞에 잘못한 것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다윗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10여 년 동안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다가 결국 죽이지 못하고 자기가 죽었지만은 그렇잖아요. 결국 사울은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 죽인 사울이 죽은 죄는 하나님 앞에 벌받은 죄는 여러 가지 죄 중에 한 가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 죄도 한 가지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자기가 제사도 드리고 아말렉 진멸하는데 진멸하지도 않고 또 뭡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묻고 또 제사장들 몇십 명을 다 죽이고 그 모든 일가족들을 다 그 동네를 아예 다 죽여버리고 어린아이까지 죽이고 동물까지 다 죽이는 그 악을 행한 것이 하나님 앞에는 진노를 쌓다가 그래서 사울 너는 죽어야겠구나. 너뿐 아니라 네 아들들이 다 죽어야겠구나. 블레셋 전쟁에서 그래서 나가서 전사를 합니다. 자기도 죽고 세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아들이.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지만은 대적들이 그의 고통의 원인이었습니다. 다윗의 고통은 성도의 고통의 예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의 부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까 언급했지만은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성경에 증거한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18절에 나오죠. 그가 안식일에 오른편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분기가 가득하여 저를 죽이고자 했다. 마태복음 12장 14절 누가복음 6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또 요한복음에 보면 그가 성전에서 설교하셨을 때 사람들은 돌을 들어 그를 치려한 적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 10장 31절 말씀. 누가복음에 보면 그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는 설교를 하셨을 때에 그들은 그에게 맹렬히 달라붙어 예수님 앞에 말하자면은 막 달라붙어 갖고 예수님을 치르고 죽일 것처럼 막 달려서 아마 멱살도 잡고 했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의 표현은 맹렬히 달라붙어 그를 비난하였다. 누가복음 11장 53절 54절에 와.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착하신 예수님 공의로우신 예수님 귀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셨구나. 그러니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 마음이 참 상하겠죠. 다윗보다 훨씬 상하겠죠.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걸 잘 참고 이길 수 있었겠지만은 인간적으로 인간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온갖 좋은 걸 다 주시면 사람들이 하나님 물러가라, 하나님 싫다, 우리가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가 휴머니즘 인간이 최고다,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인간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인간 만능, 인간이 다 요새 한다.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요새 예, 사람 같은 것을 만들어내고 있어. AI를 만드는 AI, 예, AI. 그래서 AI를 만들어내는 것이 최근에 인간 만세의 결과죠. 인간이 얼마나 똑똑한지 사람같이 이제는 생각하는 존재도 만들어낸다. 예, AI가 생각. 그래서 아주 요새는 신기하더라고요. 통역도 그냥 한국말만 하면은 AI가 알아서 뭐 영어로도 통역해주고 다른 온갖 언어로 다 통역해주더라고요. AI 가지고 와, 시대가 이제는 통역관이 필요 없다고 그래요. 이제 번역도 AI에다 집어넣으면 이거 번역해주겠냐? 이것을 예, 다음 같은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해줘라 하고 그렇게 명령만 주면 AI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쫙 금방 번역을 해줘요. 와, 시대가 희한한 시대가 됐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것은 죄 중에 죄죠. 마침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일 의논을 하였고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이사야의 예언대로 사람들에게 멸시와 미움을 당하셨고 질고를 아는 자이셨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이죠. 사람이신 예수님의 고통은 참으로 크셨습니다. 다윗은 물론 자기의 부족 때문에 이런저런 고통을 당하였겠지만 부족이 없지 않았겠지만 말이죠. 8절 오늘 본문 보십시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이는 원문에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들으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요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요 홀연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본문의 다윗의 기도를 세 가지의 단어로 말합니다. 곡성, 간구, 기도. 그런 말을 쓰죠. 내 곡성, 내 간구, 내 기도. 예. 다윗은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그의 침상과 요를 적셨다. 곡성이죠. 매일 주님 앞에 흐느껴 주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의 기도를 했다. 둘째는 간구. 간구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간구. 1절부터 4절에 우리가 읽었지만은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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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 다섯 번이나 여호와여, 연거포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거죠. 간절하지 않은 사람은 이름도 안 부르고 그냥 자기 말만 중얼거릴 수도 있고 불러도 한 번 부를 정도를 하겠지만 다섯 번 부르면 진짜 간절하게 보여죠. 간절하게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하며 간절히 불렀습니다. 셋째는 기도라는 일반적인 용어. 곡성, 간구, 기도. 눈물의 기도를 올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다윗의 고통의 원인은 지금 주위의 대적자들, 악을 행하면서 다윗을 지금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고 비난하고 하는 자들, 그를 예, 그들 때문인데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음이로다. 8절에 또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9절에 그렇게 말하면 들으셨다는 말은 말 그대로 완료형이죠. 과거형처럼 우리가 번역하는 완료형. 예, 히브리어 시제라고 히브리어의 동사는 완료 시제, 미완료 시제 두 가밖에 없어요. 완료 시제는 과거, 과거 완료, 현재 완료 이런 걸 표현하고 예, 미완료 시제는 현재나 미래를 표현하는 그런 예, 두 가지 예, 시제밖에 없는데 예, 완료형, 예,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들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그의 확신을 나타냅니다. 아직 기도 응답이 나타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예, 들으시리라 그렇게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렇게 미래형으로 나오지만은 그러나 확신이 생겨서 들으셨도다, 들으셨으며, 그렇게 확신을 나타낸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확실해. 그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돼. 너 기도가 틀렸잖아.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 너의 욕심이잖아. 우리의 양심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확신이 없어요. 평안이 절대로 안 옵니다. 그런 내 욕심이라는 걸 내 양심이 아니까 내가 들어줄까? 이렇게 기도하면 너 욕심이 차서 너 욕심으로 구하는 거 아니야? 내가 나를 하는데 확신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기도가 확실할 때에는 기도도 힘있게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 같이 깨달아져요. 그런 확신이 바울이 지금 여기 다윗이 그렇죠. 마음의 평안의 응답을 받은 것이죠. 다윗에게 주신 기도 응답의 내용은 그에게 악을 행하던 원수들이 홀연히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그를 떠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홀연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런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 원수들이 지금은 막 활개치고 다윗 죽이려고 하고 굉장히 기세가 등등하고 무섭게 그렇게 다가오지만은 하나님께서 야단치고 꺾어버리면은 하루아침에 꺾어버리고 죽을 수도 있어요. 너 죽어. 그래요. 그러면 너는 죽을 거야. 그렇게 자꾸 나쁜 짓만 하면 너 그렇게 악하게 행하면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죽여버릴 수도 있고 꺾으셔버린대. 그래서 홀연히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떠나갈 것을 확신했습니다. 전에는 교만하고 의기양양했던 그들이 이제는 몸둘 바를 모르게 부끄러워하며 심히 떨고 당황할 것입니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시편 34편 19절 말씀대로 고난이 많으나 구원의 고난이 많지만 구원과 승리가 있고 시편 34편 19절에 본 거죠. 구원과 승리가 있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의인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자, 시편 6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고 싶다. 첫째로 다윗은 심신의 연약 중에 있었다. 심신의 연약 중에 있었습니다. 그는 몸이 수척하였고 뼈도 떨렸고 2절에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침상과 요를 적셨고 눈은 근심을 인해 쇠하였고 그의 많은 대적들을 인해 어두워졌다. 6절 7절에 성도는 때때로 그런 연약에 떨어질 수 있구나. 다윗의 연약, 그것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이 험한 광야 같은 세상 나그네 길을 걷는 동안에 우리의 부족 때문에 혹은 환경적인 악 때문에 이런 심신의 연약함, 몸도 마음도 연약해서 이제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많은 경우에 성도의 연약은 자신의 죄와 부족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일차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는 자신의 부족을 늘 성찰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고난 중에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의 긍휼의 회복을 간구하였습니다. 긍휼의 하나님께서 그의 분노로 그를 징계치 마시고 긍휼이 여기사 그를 고쳐주소서. 1절 2절에 그렇죠. 예. 하나님이 긍휼이 여기지 않으면 너 다윗 너 잘못한 거 없어? 너도 많잖아. 내가 널 뭘 왜 도와줘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 긍휼이 여겨주세요. 예, 제가 옳습니다. 제가 참 소시에 부족한 것이 없지 않은 많은 부족이 없지 않은 저입니다. 그렇게 나가야 되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기도해야 돼. 그는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오셔서 그의 인자하심으로 그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3절 4절에 우리도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하며 구원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의 의를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의를 힘입어 의를 의지하여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신자인데, 신약 성도는 그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주여 나의 의가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에서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간구를 외면치 않으시고 들어주셨다. 8절 9절 다시 보면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죠. 그것이 교훈이죠. 시편이나 성경은 바로 이런 시편은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이 성도의 처한 현실과 그가 부르짖는 기도와 기도 응답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처지에 떨어질 수 있는 세상이니까 얼마나 예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래, 다윗도 그랬지. 나도 비슷한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면 나도 내 도움을 구할 수 있고 도움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부르짖는 성도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우리의 구원과 도움이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마음에 새기고 또 승리하는 우리의 생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 고난이 많은 세상의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과 의의를 힘입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과 도움과 승리와 평안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